좋습니다. 예. 마카리오스. 예. 여러분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꼭 붙어 있어서 신실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력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할 때 주로 보면 언제인가요? 그때가 무슨 계절일까요? 가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합니다. 예. 그 우리가 보면은 열매를 거두는 가을을 맞이할 때에 거쳐야 하는 계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겨울을 일단은 먼저 거쳐야 해요. 정말 그 거센 바람, 또 눈보라, 뭐 겨울에는 눈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하고 또 따뜻한 햇볕과 햇살이 바람이 쫙 오게 되면 이제 새파란 이 잎사귀들이 쫙 나옵니다. 이때 우리 농부인 우리들은 각자가 뿌리고 싶은 씨들을 막 뿌리지요. 그리고 보면 뿌리고 맙니까? 여름 내내 뜨거운 그 땡빛에서 수고의 땀을 아낌없이 흘려야 하지요. 이렇게 긴 수고와 기다림 속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실이 어떻게 보면 가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결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해가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밭에 또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과 육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비유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좋은 비유 같아요. 이것보다 더 멋질 수도 없고요, 이것보다 더 신실할 수도 없는 이 비유를 주님이 지금 들었어요. 나는 나무, 나무통,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연구할 때 눈물이 쭉 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다니, 우리를 농부로 좀 비유하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가지, 나무, 하나님이요 농부시래요.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지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야 될 게 간단해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열매 맺는 메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을 이 4절 말씀에 탁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나무에는 잔가지도 있고 아주 굵은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로 나무라고 표현을 하지요. 굵든 아주 얇고 연약하고 작든 모든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 나무는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성도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지금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이고 너는 나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그냥 멋지게 해주셨어요. 신실한 약속을 이미 주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주님이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다가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상품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기를 그렇게 바랐는데도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복된 것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하고 불의한 아주 못된 열매, 상품 가치도 없는 열매들만 맺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참이란 말을 붙인 것이에요. 이 말은 참성도, 참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성도가 교회가 되려면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타날 참성도요, 참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을 드러내야 참성도가 되고 참교회라고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하시면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완전히 성화됐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깨끗해져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깨끗해지려면 바로 내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 칭의에 정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다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야 수분을 잘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잘 있어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보다 더 나은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 그 아오모리 현이라는 그 현지에서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대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지었던 이 사과들이요, 90% 정도가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수고한 모든 것이 이 태풍 속에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수고가 1년 동안 내내 지었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것이에요. 가수원을 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하늘을 보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비탄한 마음에 빠져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내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꼭 바꿔 해서 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거를 내가 꼭 축복으로 바꿔야지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실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치자마자 그때부터 다 나쁜 것도 수거하고 다시 나무에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들을 딱 따고는요, 이 사람이 아주 지혜가 출중합니다. 이 사과 상표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합격 사과라고 붙였대요, 이름을. 그리고 이 10%밖에 남지 않은 이거를 10배 이상의 가격을 붙여서 딱 시중에다 내어다가 팔았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갔어요? 안 팔렸을 것 같습니까? 너무 비싸서. 그런데 물건이 없어서요 못 팔을 정도로 그냥 사과가 다 나가버렸대, 팔렸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위력의 이 폭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순환을 이긴 사과, 이 입소문 때문에요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우리 수험생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 여러분 아시죠? 수험 기간만 돼보세요. 막 절도 가득 차고 교회도 가득 차고 새벽 예배도 발디딜 틈이 없대요. 그러니 합격 이거 한마디에 그냥 다 사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100% 수확을 거두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이익금을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여러분의 삶이 기뻐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풍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특상품, 엄청난 위로 가운데 이겨냈네, 좋은 열매를 맺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상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요 생명적 관계 이기 때문이에요. 생명력 관계예요. 잘 붙여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임을 잊지 않는 이 은혜 속에, 은혜의 담비 속에 이 시간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딱 잘 붙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열매도 없고 비실비실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이요 지금 죽는 것과 같아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열매가 없고 지금 도저히 기쁨도 감사함도 아무것도 없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른 나무가지요 거기 붙어있어봤자 어차피 잎사귀 하나도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울에 붙어있는 그 가지 있어요.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붙어만 있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도 지금 여러분이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는지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잘 붙어서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주로 생각하지만 부는요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고 붙어있어서 주 안에 말씀을 경청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열매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될 때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지 제가 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도 오래 예전보다도 오래 참아지시나요? 예전보다도 절제도 잘하고 계시나요? 예전보다도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강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풍성한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볼품없는 연약한 가지 같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지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성령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가꾸어 주시면 아홉 가지가 아니라 더 진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중심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가셔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야 해요. 그 가지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가지가요 과실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 둥지에서 가시 맺는 거 보셨어요? 다 가지에서 맺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가지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 밖에 쓰임을 못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느 것보다도 정말 땔감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보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더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열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 부유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작든 크든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은사를 더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가지라도 어떤 가지는 땔감으로밖에 쓰임을 못 받고 어떤 가지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지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의 주역이 되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칼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씀드린 교통의 길이 쫙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영도 물리치는 권세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부어진다는 말씀임을 믿고 부여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끔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마지막 단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다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면 거하면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듣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이 관계가 순종과 기도와 말씀으로 다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가장 분명히 의존하고 나아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심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 일어나는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8절을 합독하죠.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무나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삶은요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기쁨이니까 조그만 거 나누면 상대가 기뻐하면요 내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기쁜 사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맺은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의 결과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헬라어에서는요 에톡사스데이입니다. 부정 과거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미래에 있을 결과를요 미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작은 열매 하나하나 이렇게 맺어지는 걸 보고 영화롭게 한대요. 주님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벌써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셔버렸습니다. 높이고 만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린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도요 두 가지 결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냥 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매 맺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가장 소원하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무엇을 소원하고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나요? 열매입니다.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작은 열매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언제 가장 기쁜가요? 아기가 태어나서 잘 걷지도 못하고 겨우 아빠, 엄마 이거 하나 하는데도요 기뻐 어쩔 줄은 몰라요. 때로는요 애가 그 엄마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뭐뭐뭐 하다가 엄마 이러면요 좀 엄마 부른 줄 알고 난리가 나요. 어쩌다가 아빠 이러면요 아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 나 먼저 불렀다고 당신 들었지 아빠 한 번 더 해보라고 이제 안 나오죠. 이제 정말 그런 이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그 부모님 마음을 조그만 한 거 그냥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효대할 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막 자랑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요, 자식들의 자랑이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생하고 벌어놓은 돈들도 막 자식한테 죽어도요 못 줘서 환장을 하는 게 이 부모님 말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런 자식을, 이 자식 사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선교사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 그 막 열심히 하던 도중에 좌절에 빠진 적이 한 번 있다는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본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경건한 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해도 본인을 돌아보니 경건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애를 써도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이분이 완전한 이 중압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예전에 같지 않고 이제는 더 화를 내고 말도 막 거칠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믿어줘야지, 아 주님을 좀 더 믿으면 되겠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주님을 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별로 믿어지는 기분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 그때 맥하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 쭉 읽어가는데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세, 그것이 내가 이 선교지에서 하나 깨달은 것일세 라는 이 내용의 편지가 그 편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의 한마디, 신실하신 그 주님을 그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일세, 이 말씀 한마디에 이 테일러 씨가,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지,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아 이것이 참 안식이었구나,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모두 다가 아 그렇구나, 저 모습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아야지, 또 저 뾰루퉁한 모습도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대해줘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것이 참 안식이었고 주님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참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염려도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또한 부활하였다는 이 고백의 삶으로 이 선교사의 이 사명을 너무나 멋지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되 필사적으로 붙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이 결산 앞에서 정말 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증거와 약속의 말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답니다. 이런 나무의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닮은 이 청지기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마음밭을 갈고 닦고 큰 열매, 풍성한 열매, 그래야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주고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만 있다면 농부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통하여서 하나님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열매 맺어 가는데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